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가난에 대한 기억이나 혹은 행복한 경험에 대한 기억 등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일들은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기념일을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기일로 정해서 가족 모임을 갖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는 나라를 건국한 날이나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제정하여 지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더 특별한 일들은 기념일을 정해서 의식을 행하는 것은 물론 과거 사건을 똑같이 재현하는 행사를 갖기도 합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TV에서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남북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가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행사를 하는가? 남북전쟁 당시에 옷을 똑같이 입고 그때 음식을 먹고 또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지내는 행사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유사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유월절 의식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유월절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5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의식을 제정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서 모든 남자를 포함해서 난 지 8일 된 남자아이의 생식이 포피를 베는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실 때는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 의식을 제정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오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난 다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기념한다라는 이 말은 기억한다 하는 뜻인데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념한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기념은 우리들, 즉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무지개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표시로 하늘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너희가 보고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줄이면 내가 보고 기억하는 상징으로서 무지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를 보면 기념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레위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자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했습니다. 가루 한 줌의 소재가 제단 위에 불살라질 때 연기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가리켜 기념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월절 의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실행하셨는지 이것을 나타낸 의식으로 유월절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그때도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식이 뭔가 하면 유월절 양을 잡고 난 다음에 양고기만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었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유월절 의식이 성찬의 전형이다 라는 사실에 기초할 때 우선적으로 성찬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봉인된 언약에 관해서 성부를 일깨우는 용도로 우리는 성찬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요청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사실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행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그리스도의 희생의 증거를 전시하는, 나타내는 이런 형식이 바로 성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성부는 성자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이사야 62장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 그래요. 우리를 가리켜서. 그렇다고 성찬을 하나님을 일깨우는 용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날 모이는 가족들이 있죠. 그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과거 부모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때를 떠올리듯이 우리 곁을 떠나가신 사랑하는 주님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자신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면 됩니다. 단지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 의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죠? 그들의 고통과 노고를 목격하셨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죠?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도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의식에만 참여해서는 안 되고 그 일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일을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그 사실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사건의 참여자로 자신을 그 현장에 둬야 돼요. 이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의 사건으로서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그 사건에 내가 개입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죄에서 죽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를 거기에 두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이스라엘 민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 자신도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처럼 간주해야 되는 것처럼, 자신도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로 간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아래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듬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통일 찬송가 136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송 있죠. 후렴구가 뭡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게 후렴구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계셨습니까? 안 있었는데요. 저는 십자가 아래 있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를 마음 바깥에 두지 말아라. 나의 인격과 사역은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니 이것을 늘 기억하고 너 자신을 내 안에 두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따로 둬선 안 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 1항을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켜 낯선 의라고 말했죠. 낯선 의라는 말은 내 안에서 아무리 두 눈 뜨고 씻고 찾아봐도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리스도를 내 의로 삼는 이것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생생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찬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면서 오실 구속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하실 때는 유월절 양고기 대신에 떡과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왜 떡과 포도주를 사용했을까요? 제가 다섯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인격적 실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르기 전까지는 짐승을 통해서 구속주를 고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자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이삭을 실제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으신 숫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요. 이러면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닌 사람이 필요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 양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상징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다한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제단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나눌 식탁만 있으면 돼요. 무한한 생명을 유한한 피조물과 나눌 수 있는 식탁만 필요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였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두 번째 이유는 새 언약을 제정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였지요. 새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옛 언약 때 사용되었던 음식을 사용한 것은 합당치 않지요. 이 때문에 주님께서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 한 번의 피를 흘리심으로 더 이상 피를 흘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가 없는 상징인 떡과 포도주가 그분의 표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대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청각 교제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에요. PPT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눈으로 보면서 복음을 알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셨는데 이 뗀다라는 이 말의 본래 뜻은 부순다는 뜻입니다. 부순다. 이것은 자신의 몸이 으깨어질 것, 부서질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떡을 떼우시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부어주셨는데 이 붓는다라는 이 말은 흘린다 혹은 내뿜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생생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이죠. 네 번째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거기에 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둘로 쪼개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암소와 수량과 비둘기를 반쪽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죠.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했는데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겠다라는 그런 표시로 횃불이 지나갔던 거예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이 약속에 나를 둔다, 나를 건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하여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주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신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마루둑은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신들을 먹이기 위해서 신들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바벨론 신화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하신 분으로 나타나죠.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못 먹으면 죽습니다. 아이도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빨리면 아이는 젖을 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먹어야만 되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를 가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물, 진정한 상급은 사실은 그 실과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죠. 참된 생명은 음식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없어서 죽는 사람 간혹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처를 취하셨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나무 실과가 있지만 생명나무를 따로 두셨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고 그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각종 나무의 실과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실체이신 그분 자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야만 되었죠.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고 모든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먼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에 사도 바울은 본문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전한다고 말씀했는가 하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전한다고요? 주의 죽으심이에요. 사회에서 유명인사가 죽으면 부고가 일간신문에 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글쎄 한두 번까지는 실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해서 그분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반복해서 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성격의 죽으심이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 홍수 때 성경적 정의를, 성경적인 정의의 기본 원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든 여러분이 피를 흘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정의에 대한 모세 율법은 이처럼 매우 엄격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이런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율법의 엄격함을 완화시켜주는 또 다른 조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성 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요단 이편과 저편에 각각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야만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과실치사죠.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만약에 날이 빠져나서 사람이 맞아 죽었을 경우, 이런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살해할 의도 없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때는 피해 보수자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재판관이 그 살인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자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이를 문제 삼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전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런 구도, 이런 상황이 반전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반전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이에요. 민수기 20장 후반부에 나타난 바대로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왕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이 나타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직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나안 정복은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의 발람 사건을 아시죠?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고 결국 그 이후부터 쭉 이어서 기사를 보시면 결국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광야는 일종의 도피성과 같았고 거기에 머물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죽음은 위기의 순간이요 매우 불안한 시기죠. 지도자가 죽으면 백성들이 뜹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기억할 때 제가 고3 때인가 기억하는데 박 대통령 시해 사건 그 사건이 보도될 때 정말 뭐 온 국민들이 울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인 이래 매우 미온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여호수아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사사기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하고 우상 숭배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상황이 반전돼요. 그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대제사장 엘리의 죽음이에요. 엘리는 희생 제사를 가로챈 패역한 두 아들을 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 엘리가 죽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의 죽음이 마치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처럼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엘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죠, 그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 빼앗겼던 언약궤가 전리품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경건치 못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엘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위에 머물게 된 것이에요.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 상황이 반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죽을 때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신문에 싣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서 매일 그 사람의 죽음을 신문에 보도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인 소식인데 왜 그거를 오실 때까지 자주 전파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죽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율법은 죽음의 직분이요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직분이요 정죄의 직분인 율법이 의와 생명의 직분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향한 사망 선고가 도말된 거예요.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므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성찬상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얻게 되는 반사이익이 아니죠. 복음은 내가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바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이런 탄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와닿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돈에, 명예에, 아니면 세상 쾌락에 굶주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돈에 굶주려 있으면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명예에 굶주려 있다면 명예를 얻어보기 위해서 온갖 일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에 굶주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의해 굶주리는 존재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을 먹고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내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 친구 어머님이 돌아와서 오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문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우는지 그냥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양 샘병원 박성은 원장이라고 아십니까? 합동신학대학원의 생명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인데요. 샘병원 원장이신데 베트남에 선교하러 갔다가 급작스럽게 돌아가 있어요.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더듬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 믿음을 지적인 작업이긴 하죠. 물론 내용을 믿어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러나 믿음은 단순한 지성적인 차원에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과 내 정서가 그 일에 가담이 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고 의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바깥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내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양식과 음료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 예식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거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성찬식은 단지 인간적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상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제공된 양식을 먹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교제가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 예식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 똑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는 역사가 이 귀한 성찬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